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회담 직후 공동 언론 보도문을 통해 두 장관이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도문에는 최근 북한에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한 평가와 입장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와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호위연합체의 한국군 참가,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현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미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회담 후에 청와대를 예방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정한 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으로 양국 간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고 밝히고 미북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미 동맹이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깡패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가 이날 현지 미국 외교관들을 초치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앞서 홍콩의 대공보를 비롯한 친중국 매체들은 미국 총영사관 관계자가 반정부 시위대 지도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공보는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줄리 이드 미 총영사관 정무담당 영사라며 실명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후 중국 외교부 홍콩 특파원 공소는 미 총영사관 고위 인사들을 불러 홍콩 분리주의자들과 접촉한 정황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표시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의 이 같은 조치가 무책임하고 깡패 같은 행동이라며 미국 외교관들이 주재국의 시위대나 야권 인사들을 만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정부 매체를 통해 미국 외교관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하는 행동이 아니며 깡패 정권이나 할 만한 일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비난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기준환율을 또 올렸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환율을 전거래일보다 0.14% 오른 7.0136위안으로 고지했습니다. 인민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일 달러당 7위안 돌파를 용인한 데 이어서 이번 주 들어 두 번째 평가절하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위안화의 가치는 지난 2008년 4월 3일 이후 가장 약세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5일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직후 미 재무부는 중국을 25년 만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오늘 다시 한번 고시환율을 올린 것은 환율 조작국 지정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4개월여 만에 다시 개최됩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오는 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외관계 기조를 포괄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정보국 국장 직무대행으로 조셉 맥과이어 국가대테러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맥과이어 제독이 오랫동안 해군에서 탁월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동맹국들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맞선 미국의 전략을 약화시킬 것이며 따라서 미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5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말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역사적 사건으로 두 나라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미북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한 동맹이 더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미북 비핵화 협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에스퍼 장관은 9일 오전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come here today to reaffirm that our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ironclad. It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포르 공명의 모든 약속에 대한 진전을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이를 때까지 우방국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거라고 에스퍼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미한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외교부 측은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거라며 이미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몫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양국 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한 동맹 현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됐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국방부 장관이니까 일단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의제는 많이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일단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 발사 실험 계속하고 방사포도 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그 한미 당국의 평가 그리고 북한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또 뭐 대화에 나올 수 있는가 그게 핵심 주제가 될 것 같고
미한 동맹 현안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내용이 에스퍼 장관을 통해 한국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액수의 5배 가까운 방위 분담을 한국에 해야 된다. 뭐 이미 벌써 약속까지 했다. 트위터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퍼 국방장관으로서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막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방위 분담에 있어서 한국의 기여가 좀 더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역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당시 관련 언급이 시작된 만큼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일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문제 역시 논의됐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를 다루겠죠. 특히 그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계속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데서는 미국이 벌써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으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강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많고 현재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상황은 악화하지 않고 특히 그 북한이나 중국에 대응한 그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이제 굳건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에 대해 최강 부원장은 에스퍼 장관의 방안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계기 마련은 쉽지 않을 거라며 적어도 한일 간 안보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 틀과 이에 대한 일본의 유화 자세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바라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동맹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감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아주 명백하다고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He said that he wants our allies to contribute more. It's certainly a reoccurring theme.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많이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되풀이되는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물론 한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비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부담 공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든 부담 공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가 될 것이며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부담을 공유하는 것을 원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만 2천 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간 한국을 도왔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주한미군 숫자는 2만 8,500명이며 82년간 미국이 한국을 도왔다는 발언은 근거가 분명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과 한국 정부가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에 합의를 이뤘다며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합의 사실과 함께 추가 인상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즉 SMA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2020년 이후 적용될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대체로 미국의 무리한 인상 요구는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강한 반대 기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다소 온도차는 있지만 분담금 증액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무리한 인상 요구에 대해선 비판적인데 특히 민주당 측에서 강합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다른 나라들과의 비용 분담을 권장할 순 있지만 대폭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8일 VOA에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미군 주둔 기본 비용의 50%를 더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매우 비판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이 지난해 3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에서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이른바 주둔 비용 플러스 50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어떤 면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미국과 국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며 미군 해외 주둔의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모두의 상호 이익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 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와 완전히 분리된 정책을 갖고 폭력단의 갈취 행위처럼 미국의 국가안보 장치를 운영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둔 비용 플러스 50과 같은 제안들은 미국의 파트너십과 동맹 강화에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자체는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 의원은 지난 3월 미한 SMA 협상 당시 VOA에 한국 방위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국은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분담금 증액 요구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미국도 관심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는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지나치게 압박하면 미군 주둔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2월 청문회에서 제10차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한국의 분담금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 한국은 미군 부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지원 등 이미 미군 주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negotiations for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seem to be more controversial than previous years, and interestingly enough, it's just for a term of one year. Where typically it's a five-year term, so we're going to be right.
리드 의원은 통상 5년이었던 협정 유효 기간이 1년으로 개정된 점을 지적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지원 문제를 또다시 얘기해야 한다는 건데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상황이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나친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분담금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둔비용 플러스 50가 같은 수준의 요구는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최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을 만났다며 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동맹국의 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지지하고 그렇게 하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I certainly support the president's view of getting more, as you mentioned, from our allies in terms of home basing. I think that's fair.
다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십 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 분열을 시도해온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반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역내 동맹 그룹 강화와 확대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우려는 최근 상하원이 마련한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도 반영됐습니다. 상하원의 국방수권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보다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담겼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주한미군 관련 직간접 비용과 분담금의 상세 내역을 살펴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의 국방수권 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과 관련해 직간접 비용과 일본 한국의 분담금에 관한 보고서를 2020년과 2021년 각각 3월 1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회의론과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가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관한 신뢰성과 내구성에 의문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무역과 안보 등 전반에 걸쳐 지정학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접근 방식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7일 VOA에 미국에서 지난 40여 년간 대화를 통해 중국을 자유국제질서에 편입시키려 했던 이른바 키신저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정치권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한 패권 제압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여야 모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즈 전 차관보는 미중 간 패권 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태평양 패권국으로의 회귀, 동맹 간 균열, 트럼프 정권의 동맹 불신 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역내 지정학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금지 조약 INF를 탈퇴한 배경에는 역내 무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에선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시아 내 지상용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시사한 점은 동맹 내 정치적 역학 구도를 고려하지 못한 접근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무부 재직 중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깊이 관여했던 로즈 전 차관보는 사드 배치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국가의 미사일 체계를 전진 배치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공격용 지상발사 미사일 배치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불러와 호주, 한국, 일본 등 동맹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즈 전 차관보는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공화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배치 단계에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현재로선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동맹국에 배치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전개하면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핵탑재 수락 미사일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중국과의 패권 경쟁 일환으로 트럼프 정권은 한국과 일본 등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압력을 강화할 것이며 점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자태기를 강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이미 방위비 분담금과 통상 마찰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동맹국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우려했습니다.
But the critical thing, obviously for America's allies, is that at some point 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they are going to be faced with a tough choice.
특히 최근 북중러 사이의 연대 강화는 모두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 균열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며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한국 영공 침공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한일 관계 악화와 미중 패권 경쟁을 틈타 제재 완화와 미한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내 미국의 영향력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VOA에 동맹 내 공조를 무시하는 트럼프 정권의 외교적 접근이 궁극적으로 동맹 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또는 일본을 배제한 미북 대화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서 한국 또는 일본의 안보를 경시하는 태도 등이 동맹 내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지난 5일 기고문에서 지난 40여 년간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틀이었던 키신저 모델이 종말을 구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권이 한국과 일본 동맹의 가치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는 VOA에 미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대중국 압박을 통한 무역 협상 타결만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며 동맹과 가치를 향유할 수 없는 전략 없이는 키신저 모델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은 일관적이지 않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제 논의의 병행을 촉구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패권 경쟁 구도가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심하게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6일 발간한 미중관계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국가안보전략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힘과 영향력, 국익의 도전에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해치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규명하고 대응하는 동시에 특정 분야에 있어선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를 사례로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분야로 대북 제재 이행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때때로 일관되지 않지만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에 찬성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북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에 영향을 끼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경색됐던 북중 관계 완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사례로 2018년 3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네 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한 차례 방문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북 대화와 관련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쌍계병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엔이 철저하게 요구하는 사안들만 따르고 있다며 그 이상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are really not doing anything to control the illegal importation by the North Koreans.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8일 VOA에 중국은 북한의 불법 석유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이 공개한 중국의 불법 환적 사례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막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도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들어가는 사치품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 has been a lot of leakage and luxury goods that are probably being driven over.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포도주 등 사치품이 쉽게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글레이저 선임 연구원은 미북 협상에서 중국이 쌍계 병행을 촉구하는 것은 중국이 비핵화 협상 결과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hina wants to make sure that whatever changes in Korea, that geopolitical landscape, the relationship.
중국은 비핵화 협상의 결과로 한반도에 변화가 생겨도 남북관계, 미한관계, 미북관계에서 자국의 국익이 보호되길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7월 한 달 동안 5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넉 달간 가장 많은 승인 건수인데 대부분 북한 내 식량 상황과 수질 개선에 관련된 물품이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건수는 8일 현재 모두 5건입니다. 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기구는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와 월드비전, 유럽연합, 독일의 세계기아원조,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입니다. 승인된 5건 모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상황 개선과 수질 개선 등이 목적이었습니다. 7월 들어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은 기구는 북한 주민의 식량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로 5개의 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물품 납입이 아닌 해당 기구의 운영자금 반입을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금액은 약 106만 유로로 달러로는 118만 달러입니다. 나머지 4개 기구는 지원 물품의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고 반입 허가를 신청해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월드비전은 수질, 위생 프로젝트를 위한 물품 반입을 신청했는데 수질 개선을 위한 우물 펌프 키트와 방수 연결 박스 등 54개 품목, 위생 개선을 위한 나무문, 시멘트, PVC 파이프 등 10개 품목에 대해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식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탈리아 농업개발기업 아그로텍을 통해 트랙터 26대와 탈곡기 30대, 전기로 2기 등의 농기구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밖에 이 농기구들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필터와 배터리, 볼트 등 각종 부품 200여 종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를 허가했습니다. 독일의 세계기아 원조는 지난해부터 북한에서 진행 중인 종자 저장, 식수, 식량 공급, 영양 상황 개선, 재난 예방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각종 물품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허가받았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위원회는 세계기아 원조가 어떤 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비정부기구인 TGH는 북한 주민의 식생활 증진, 노인 돌봄 서비스와 어린이 영양 개선 등을 위해 폐수처리 시스템 사용용품, 어린이 영양 공급에 필요한 태양광, 냉동고 등에 대한 반입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7월 한 달간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5건은 지난 넉 달간 최다 건수입니다. 위원회는 4월 2건에 이어 5월에는 단 한 건도 승인한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고 6월에는 한 건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으로의 물품 반입과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간 지원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북한 주민에 대한 합법적인 인도주의 지원품 전달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결의 2371호를 채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석탄의 상당분을 북한에서 사들이던 중국의 수입 동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의 영향으로 중국의 무연탄 주요 수입선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철강업계 전문 매체인 중국 철학금재선의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러시아로부터 429만 톤의 무연탄을 사들였습니다. 중국의 상반기 총 무연탄 수입량의 88%를 넘는 물량입니다. 러시아에 이어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25만 톤과 16만 톤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반면 2016년까지만 해도 85%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던 북한산 무연탄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연탄은 안보리 제재 이전 북한의 대중국 핵심 수출품입니다. 중국 철학금 재선인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의 석탄 수입선에 변화가 생긴 건 안보리의 대북 결의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대북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이로써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을 옥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결의 채택 직후 공고를 통해 2371호의 이행을 위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석탄공업협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6년 중국에 약 2,250만 톤의 무연탄을 수출했지만 결의가 채택된 2017년엔 물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483만 톤 수출에 그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의 애슐리 펑 연구원은 중국의 결의 2371호 이행으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북한의 대중 최대 수출 품목이 석탄 등 광물연료에서 섬유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etween 2016 and 2017, the largest North Korean export from North Korea to China changed from mineral fuels such as coal to textiles.
펑 연구원은 이 기간 북한의 전반적인 대중국 수출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광물 자원의 수출 비중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철학금재선은 러시아가 북한을 대체해 중국에 대한 최대 무연탄 수출국이 됐지만 가격이나 품질 면에선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무연탄 수입처를 다각화해 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교역 대상국과 교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적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지난해 무역 규모는 전년도보다 48.8%포인트 줄어든 2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가 발표한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 규모는 2년 연속 줄었고 무역 적자는 23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5% 늘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교역량 급감의 원인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목됐는데 유엔의 제재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을 비롯해 직물과 의류 완제품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총 교역 규모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북한산 물품을 사들인 상위 1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수출 총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국제무역센터가 지난 3월 공개한 북한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상위 10개국 수출 총액은 약 2억 7천만 달러로 전년도인 2017년에 18억 5천만 달러와 2016년 27억 5천만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북한의 10대 교역국으로 이름을 올린 나라들도 북한과의 무역을 크게 줄이거나 중단했습니다.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 북한의 수출국 상위 10개 나라는 중국과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들어 2위와 3위였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역량을 줄이면서 5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3위였던 필리핀은 2017년부터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순위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북한의 수입 총액도 급감해 지난해 수입액은 23억 1,011만 달러로 2017년에 34억 4천만 달러보다 약 32% 줄었고 10대 수입 대상 국가 순위에서도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총액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18년 북중 무역 총액은 24억 3,079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9% 줄었고 그 가운데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 1,314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8%, 수입 또한 전년 대비 33% 이상 줄었습니다. 중국 외 주요 무역 대상국인 러시아와의 교역도 전체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러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북러 양국의 총 교역 규모는 3,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이상 줄었습니다. 이처럼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교역 상대국과 규모가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8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북한 중국 무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억 500만 달러, 수입은 11억 4,500만 달러로 각각 14%와 15.5% 늘었습니다. 특히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북중 무역이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3월부터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중 교류 확대는 북한의 방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Those are all ways that China is signaling, you know, that it's not trying to put enormous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at this stage.
한국 무역협회도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돼 비제재 품목과 필수재를 중심으로 대북 무역이 증가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비제재 품목의 수출을 늘려도 제재 품목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로 외화 수급이 어려워진 북한은 중국과 무역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심화되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deficit with China is at an all-time peak in the first half. Deficit means North Korea money-wise is more and more dependent on somehow getting China to lend the money.
무역 적자 증대는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더욱 키우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약 92%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수입에 비해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지난해 20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0억 4천만 달러로 중국 일변도의 무역 구조를 벗어나지 않으면 무역 적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수지 적자와 외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재 해제에 대한 움직임을 보다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맞선 미국의 전략을 약화시킬 것이며 따라서 미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한국이 일본이 아닌 중국 등으로부터 공급망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지렛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한일 관계의 악화가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7일 발간한 미국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자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공동의 안보 위협에 맞선 중요한 동맹이라며 두 나라는 미국의 아시아 외교 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적 공급망을 분산시킬 경우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무역을 늘리게 될 경우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지렛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역내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땐 언제든 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이 2016년과 2017년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과정을 시작했을 당시 한국의 경제 제재를 가한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충고하고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좀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연합체제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한국을 고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를 거부하는 건 현존하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연합 방어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즉각 수출 관리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재개하고 미 상무부가 한일 양측 관리들과 실무회담을 여는 것 또한 사태 해결책으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일 갈등은 과거에도 자주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In the past, the economic and the security realm seemed exempt, and indeed, they were moderating or mitigating factors that eventually led to a resolution.
과거에는 갈등 속에서도 경제와 안보 분야만큼은 예외였고, 궁극적으로 해결로 이어지는 완화 혹은 경감 요인들이 발생하거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와 안보라는 벽이 본질적으로 무너졌고 그런 불행한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관성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미국이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각각 초석과 핵심 축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If the cornerstone and the linchpin of your strategy are weakened,
then your objectives are going to be harder to obtain. It just follows logically.
전략의 초석과 핵심 축이 약해지면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크로닌 석자는 완벽하진 않지만 미한일 3국 관계가 구축되기까지 오랜 노력이 있었다며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는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 나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직면한 미국에겐 세 나라 관계가 자산이라며 문제의 초반 시점인 지금부터 이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may be some structural and foundational problems with it, but it's still a valuable part of your estate.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세 나라의 관계는 이미 구축돼 있으며 지킬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산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수십 년 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이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이 관계를 지켜야 하며 그 첫 단계는 현재 불거진 한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쇼프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국제적십자연맹 사무총장이 지난달 말 방북해 북한 당국자들과 면담하고 평안남도 작은 마을에 적십자 활동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적십자 측은 북한의 식량 안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하지 아시 국제적십자사연맹 사무총장이 지난달 22일에서 25일까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시 총장과 그 일행이 24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인민문화공전에서 강일섭 국가비상재해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적십자 관계자는 8일 시 총장의 방북 목적과 협의 내용을 묻는 VOA의 질문에 국제적십자사연맹 창립 100주년을 맞아 조선적십자회 지도부와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방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시 총장의 방북에는 제비에르 카스텔라노스 국제적십자사연맹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베이징 사무소의 지트 라볼 대변인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평양에서 열린 국제적십자사연맹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고 여기에는 평양 주재 외교사절과 유엔 관계자들, 국제구호단체 요원들이 참석했다고 적십자는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 관계자들은 이 밖에 평안남도 평원군 삼봉리에서 적십자가 진행 중인 마을 개발 사업도 견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국제적십자사와 조선적십자회 공동으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엘하지 아시 국제적십자사연맹 사무총장의 이번 방북은 지난 2016년 이래 3년 만입니다. 적십자 관계자는 VOA에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미 위태로운 식량 상황에 가뭄이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가오는 장마철 홍수 피해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전역의 많은 주민들이 더욱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상당수가 작은 충격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내에서 가뭄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관측된다며 주민들의 영양 부족과 설사와 같은 수인성 질병의 증가를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십자사연맹이 북한 가뭄과 식량 부족에 대응한 긴급행동계획을 펼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난달 18일 북한 가뭄과 식량 부족에 대응한 긴급행동계획을 위한 자금으로 47만 2천 스위스 프랑, 미화 47만 8,500 달러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5월 6일 시작돼 한 차례 연장을 거쳐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긴급행동계획의 예산이 이미 미화 25만 6천 달러로 책정돼 있었지만 계획을 더욱 확대한 것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추가 자금으로 비료와 제초제 공급을 확대하고 농업용수와 수질정화제를 공급해 수확량을 높이는 한편 수인성 질병의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에서 인권유린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북한 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8일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활동가 지철호 씨와 김건우 씨를 소개하는 글을 자체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이 단체는 더 밝은 미래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두 사람이 지난 2011년 서울에서 처음 만나 북한에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해외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현재 서울의 대북인권단체인 나우의 활동에 헌신하며 북한의 인권을 옹호하고 탈북민들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탈북한 지 씨는 Amnesty International에 서울에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며 하지만 고향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2010년에 나우 설립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에서 북한 인권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시작했고 1년 후 북한 주민 긴급 구출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2015년 BOA와의 인터뷰에서 다행히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인권이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국민들이 좀 더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옛날보다는 좀 달라진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 씨는 현재 중국 내 북한 주민들, 특히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용기를 본다며 그들을 돕는 일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북한에서 여전히 인권 유린이 만연해 있지만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98년 11살 어린 나이에 탈북한 김건우 씨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던 2011년에 나우를 알게 될 때까지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우 모임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이 그 같은 인권유린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 활동을 시작한 김 씨는 특히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북한의 아이들이 겪는 인권유린이 최악이라며 인권 활동가로서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대북 압박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유린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북한 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미국인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는 행사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워싱턴 도심에 건립될 추모의 벽 건립 기금도 전달됐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지난 6월 6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6.25 한국전쟁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명이 참전했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참전용사 3만 3천여 명이 전사했고 9만 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업은 미국 내 한국전쟁기념공원에 세워질 추모의 벽 건립을 말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사업 추진 의사를 사회관계망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공원 안에 둘레 50m, 높이 2.2m의 유리벽을 설치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만 6천여 명과 미군에 배속돼 함께 싸우다 전사한 카투사 8천여 명의 이름을 새기는 사업으로 2016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제정된 법에 근거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다는 법의 내용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전쟁참전기념재단은 2017년부터 미국의 지역정부와 민간단체를 통해 건립에 필요한 2,500만 달러 기금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념비 사업 추진도 이 단체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평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민간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인 지난달 7월 27일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향군이 미 동부 버지니아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초청 위로연 보은의 밤 행사였습니다. 김진호 향군 회장은 앞서 VOA에 워싱턴 베트남 참전비에는 6만여 명의 전사자 명단이 알파벳 순으로 잘 새겨져 있지만 한국전 참전비에는 명단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며 기금 모금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향군 측에 따르면 기금 모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됐고 한국의 90여 개 단체와 20여 개 기업, 3만여 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향군이 전달한 기금은 총 53만 달러로 당초 기부하기로 했던 금액의 6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이날 미국인 용사들이 마련한 기금도 전달됐습니다. 미 동북부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의 미 한국전 참전용사회 327챕터도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을 위해 3만 6천 달러를 기부했고 메릴랜드 볼티모어 33챕터는 5만 9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폴 커닝햄 한국전 참전용사회 33챕터 회장은 두 나라가 전쟁의 시작과 끝을 함께했다며 이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가 올 방안이 있다는 희망이 고취된다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is is regarded as strongly as observing the start of the war. Each time that we observe this, we raise our hopes that.
커닝햄 회장은 지금의 이런 희망은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할 당시 가졌던 희망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기념재단의 신임 이사장인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연합사령관은 이날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오늘의 미한 동맹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리 이사장은 VOA에 전쟁을 기억하고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유산이라며 추모의 벽 건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remember war and remember the sacrifices and the outcome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the veterans but also for the children and it becomes a legacy for the future. It's important that Americans and Koreans
또 미국인과 한국인에게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66주년을 맞아 열린 참전용사 위로연에서 전쟁의 교훈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의미로 마련된 장학금도 수여됐습니다. 33챕터 폴 커닝햄 회장은 4명의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인 미국인 학생들에게 각각 $1,0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로라 크루스 양은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인데요. 한국전쟁과 참전용사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To remember this because it's significant for the people of Korea and for the Americans and our relationship with that country. And so it's definitely important to continue to raise awareness for those people that served and
두 나라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지지하는 일이 후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선포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포고문은 보은의 밤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의 자부심을 더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에 포고문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참전용사들을 예우하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할 적절한 기념식과 행사를 통해 이날을 엄수할 것을 국민에게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참석한 켈리 맥히그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확인국 국장은 VOA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 대해
두 나라 동맹은 전쟁 중에 강화됐고 1953년 이후 번창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 fact that this alliance was strengthened during the war and it has flourished since 1953 in such a way that the peace, prosperity, stability in South Korea.
매키그 국장은 한국 사회의 번영과 안정은 두 나라 우정과 관계에 대한 증거이며 66년이 지난 지금도 정전협정 체결일을 두 나라가 함께 축하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협력한다면 이 같은 동맹관계와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미한 두 나라가 격려해왔다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역사 속 오늘 1173년 8월 9일 이탈리아 서부 토스카나주에 있는 피사의 사탑 건설이 시작됩니다.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피사의 대성당에 딸린 종탑으로 높이 56m, 계단 251개, 무게는 14,500대리석 건축물입니다. 기울어진 탑으로 유명한 피사의 사탑은 팔레르모 해전 승리 기념으로 만들기 시작했으나 1178년 공사 도중 탑이 기울어진 것이 발견돼 공사를 중단합니다. 이후 1272년부터 1278년, 또 1360년부터 137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탑 건설을 재개해 사탑을 완성합니다. 특히 제1차 공사 후 탑이 기울기 시작해 제2차 공사에서는 기울어진 각도에 맞춰 수정을 가한 뒤에 건설을 재개했으나 기울기를 멈추지 못했고 제3차 공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지게 된 원인은 지반 침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진흙이나 고운 모래 또 조개 껍데기 등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토질이 부드러운 남쪽 부분에 지반 침하가 발생해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탑이 기울어지면서 남쪽 지반에 대한 하중이 더욱 커지게 돼서 침하가 더 진행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1935년부터 남쪽 지반 보강을 위해 지하수가 지반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을 주입해 사탑 주변으로의 지하수 유입을 방지했고 이후 몇 차례 보수 공사를 했지만 결국 1964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사탑이 더 이상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기술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는 안전상의 문제로 아예 사탑의 공개를 금지하고 최종적으로는 북쪽 지반을 제거하는 공법으로 사탑이 더 이상 기울어지는 것을 막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간의 보수 작업 끝에 2001년 피사의 사탑은 일반인들에게 다시 공개됩니다.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합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의 끝에 위치한 섬나라이자 항구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입니다. 북쪽의 조호르 해협과 남쪽의 싱가포르 해협을 두고 각각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약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16세기와 19세기 사이에 싱가포르는 조호르 술탄국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1819년 영국 동인도 회사가 조호르의 술탄과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를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했습니다. 영국의 인도 정부가 1858년부터 싱가포르를 관할했으며 1867년부터 정식으로 대영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 군대가 말레이시아를 침공해서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1945년 9월 10일 일본이 항복한 후 영국군이 탈환할 때까지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와의 다툼 끝에 연방을 탈퇴해 독립국가가 됩니다.